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용서하고 사랑을 나타내라, 용서하고 사랑을 나타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새벽에 전했던 이 말씀과 오늘 내용이 이어집니다. 바울은 본래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던 그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그는 이 계획을 변경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는 이러한 바울의 결정을 두고 저를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비난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참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고 또 억울한 상황입니다. 뭐 여행 일정을 바꾼 것이 사실 뭐가 그리 대수롭겠습니까마는 그거 가지고서 사사건건 시비를 걸며 사도의 이 자격이 없다, 저 사람의 이 가르침은 믿을 만한 것이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있으니 참 억울한 상황이죠. 바울은 자신이 지난날 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신앙의 양심을 지켜서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또 정직함으로 이 교회를 섬긴 것을 언급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자신에 대해서 이해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왜 자신이 그 여행 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줍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의 사도권과 그의 가르침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바울은 단숨에 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얼마든지 그들을 자신이 가진 이 영적 권세로 아마 제압할 수 있었을 겁니다. 내가 당신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내가 당신들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경험도 더 많습니다. 나보다 영적인 은사를 많이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그가 가진 어떤 그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누르고자 했으면 충분히 누를 수 있었겠죠. 고린도 교회의 개척 목사입니다. 그러니 이 바울이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들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그 성도들의 잘못을 꾸짖고 그것을 지적하여서 그를 반대하고 있는 그 반대파의 그 교인들에게 그들이 화를 돋구는 일을 하지 않기를 원했던 거죠. 오히려 복음 안에서 성도가 서로 협력해야 할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자신이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아프게 되고 또 그래서 감정이 상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 편지의 글을 통해 그들의 잘못을 깨우치고 또 경고하는 것이 오히려 더 유익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문맥의 첫 문맥인 1장 2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시게 하노니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자, 2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면 나의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누구냐?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지금 가게 되면 그의 사도직을 반대하고 있는 사람, 그의 사역을 가로막고 있는 교인들에 대해서 정말 이 좋은 말로 막 그들과 이렇게 대화할 게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논쟁하면서 서로 감정이 막 격화되고 때로는 막 이 하지 말아야 할 말도 나오게 되어서 혹 서로 간에 이 쓴뿌리에 악한 감정만 남기는 일이 없기를 바랬던 것이죠. 바울은 어떤 성격의 사람입니까? 디모데 같은 사람은 좀 성격이 온유한 사람인지 몰라도 바울은 성격이 이 불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도 자기 성격을 너무나도 잘 아는 거죠. 그러니 사도 바울이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하면 지금 자기를 반대하고 있는 이 교인들이 만일 그를 격분시켰을 때 당신이 무슨 사도입니까? 당신 같은 사람이 무슨 가르칠 자격이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가 자신의 이 감정이 이 격분돼서 거룩한 분노를 내서 저들과 논쟁하게 되면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 교인들이 상처를 입게 될 것을 그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라면 상황은 더욱더 악화됐을 것입니다. 바울은 서로 감정을 상하는 일이 없도록 자신이 직접 고린도 교회에 가는 대신에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은 이 계획이 변경되기 이전에 한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곳에 갔을 때 그가 죄악을 지은 자들을 아주 혼쭐을 내줬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그 이후에 이 교회의 성도들과 이 바울의 좀 어색함이 있는 지금 그런 관계인 거죠.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바울의 마음은 어떻을까요? 억울함도 있고 좀 이 자기를 알아주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좀 이 안타까움도 있고 막 분노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바울은 자신의 심정을 이미 이 자기 눈가에 많은 눈물이 맺어 있다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애통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가지고 동시에 이 감정을 잘 추스리면서 이 편지로 심사숙고하면서 한자 한자 이 글을 써내려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고린도 후서와 연결이 되는 고린도 전서를 사실 보면 이 고린도 교회라는 이 교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교회였어요. 제가 이런 표현을 한 이유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그런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교회니까 거룩한 교회에 있는가 보다, 모범이 되는 교회인가 보다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이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란 문제는 다 가지고 있는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파벌이 있고요, 성도들이 싸우고요, 그 안에서 막 그 은사를 가지고서 막 그 뭐 그것에 대해서 교만하게 나타나는 그런 성도들도 많았고요. 심지어 자기 이 아버지의 아내와 이 성적인 관계를 저지른 성도도 있었어요. 근데 교회는 이러한 모든 문제를 다 덮어둔 거죠, 그냥. 사도 바울이 이전에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이러한 이 말도 안 되는 이 죄를 이 저지른 자들에 대해서 이 징계를 했을 때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과 이 사도 바울 사이에 이 긴장 상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우리도 생각해 봅시다. 이 시카고의 지역 이 교계의 이 신문에 날 정도로 너무나도 이 부끄러운 죄를 지은 성도가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코너스톤 교회 전체가 욕을 먹게 되고 저도 막 목사님들하고 모임 같은 데 가면 막 목사님들이 막 뭐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막 어디 식당 갔을 때 아는 사람 만나면 아 그런 교회 다녀? 하고 막 부끄럽게 하지 않겠어요? 자, 그러니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요 사도 바울의 책망을 받은 그런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저들을 그냥 책망하는 것으로 그 관계를 끝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올바른 길에 올 수 있도록 바라는 그 눈물의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또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자기와 마찬가지로 그 죄를 지은 사람들에 대해서 끝까지 용서해주고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죠. 7절, 8절 말씀 오늘 그 마음으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저희에게 나타내라. 자, 7절에서 말하고 있는 저가 누굽니까? 죄 지은 사람이죠. 죄 지은 사람. 사도 바울이 징계했던 사람. 저를 용서하고 위로하라는 거예요. 저가 자기의 이 눌린 죄책감으로 인해서 오히려 근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8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저희에게 나타내라.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이 7절과 8절에 있어요. 고린도 교회 교인 가운데는 이런 정말 이 어처구니 없는 이 죄를 지어서 교회 전체가 욕을 먹고 고통에 지금 빠져 있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도 이전에 이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 사람을 징계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사람을 포기하려고 그를 징계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징계를 통해서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를 용서하고 또 교인들이 저를 사랑으로 위로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지금 이렇게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 말하는 것은요, 개인적인 동기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의 유익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라는 것임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한번 눈으로 보시겠습니까?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비록 이전에 범죄한 그런 사람이지만 바울은 그 사람을 용서하고 또다시 교회의 일원으로 삼으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교회를 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또한 징계를 받은 사람이 슬픔에 잠기지 않고 절망 속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이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끄러운 죄를 져서 정말 이 지역에서 소문이 날 정도로 그런 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 우리 코너스톤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가장 쉬운 손쉬운 방법은 그 성도가 우리 교회를 떠나는 것이 제일 쉬운 방법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 교회의 이름이 먹칠은 안 당할 거 아니에요. 아, 그 사람 더 이상 우리 교인 아닙니다 라고 그를 내보낼 수는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루는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 잘못을 짓고 죄를 지은 것에 있어서 징계하고 책망하는 것은 분명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만 그의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사람을 돌봐주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역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로 하여금 분열하게 만들고 서로를 미워하게 만들고 서로가 다투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고 궤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궤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사단은 언제든지 교회를 분열시키고 파괴시킬 준비를 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사랑과 용서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미움과 분열을 자꾸 일으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요, 정말 내 기준에 맞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신앙의 자세나 태도나 혹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인품이나 성격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상대방의 삶이 성경과 너무나도 어긋나서 죄악을 짓고 범죄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두 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의 말씀으로 반드시 옳은 것이 무엇이고 거짓 악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참을 참이라 말하고 거짓을 거짓이라 말하지 못하면 교회는 이미 그 사명을 저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나 죄악을 범죄한 그 영혼에 대해서 날카로운 칼로 그를 그의 안에 있는 그 암세포와 같은 그 죄를 끄집어냈다면 그냥 거기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용서로서 그 수술 자국을 마치 꿰매어 주는 것처럼 다시 그가 회복할 수 있도록 교회가 품어주는 그 역할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죄를 짓고 범죄한 사람에 대해서 교회에서 쫓아내는 것으로 그냥 만족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고린도 교회에도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런 죄를 지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을 그냥 다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성도들이 자기의 그 아픔이라 생각하고 그들의 죄를 자기의 죄라고 같이 이 연대의식을 가지고 함께 그들을 품어주고 용서해 줄 수 있는 참 사랑을 가는 것이 사단의 궤계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좀 가지고 와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주변에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내 신앙의 기준에 맞지 않다고 내 마음에 들지 않다고 손가락으로 그를 가르치며 그를 정죄하거나 아니면 마음속으로 미워했던 그런 사람들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그 지체가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사단의 계략이 이것입니다. 성도로 하여금 용서하지 못하게 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이 계략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미움과 분열에 종지부를 찍으시고 우리 안에 서로 막힌 담을 허무시며 또 우리 안에 사랑과 또 용서의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교회의 회복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만을 온전히 생각하며 그 사랑으로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이웃들을 우리가 사랑하기 시작하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을 용서하기 시작할 때 교회의 회복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내 개인의 영의 회복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을 넓히기를 바랍니다. 넓은 가슴으로 이전에 사랑하지 못했던 그 사람들, 이전에 차마 용서하지 못했던 그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품어갈 수 있는 그 사랑, 그 사랑은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없는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내게 잘못한 사람들, 내게 실수를 저지른 사람들, 내게 악행을 저지른 그 사람까지도 우리가 용서하고 또 그 사람들을 진리로 품어주며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